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던 그 장례 절차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의회와 또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함께 겸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소유지에 있는 새 무덤에 안장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는 이와 같은 아리마데 요셉의 이 중요한 행적을 다들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동일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다른 점들이 또한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보면 별다른 표현 설명이 없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 팩트 중심의 사실관계만이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공회의원, 아마도 이 아리마데 요셉의 동료 의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니구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니구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상담하고 갔던 바로 그 사람이죠. 또한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례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이 특별한 그 어떤 이 사람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언지를 또한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언급이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개인적 신앙에 대한 아주 남다르고도 특별한 평가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50절의 말씀이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롭다라는 이 특별한 평가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물론 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자주 만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그저 익숙한 용어로밖에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별다른 특별한 느낌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평가해주는 이 중요한 선하고 의로운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으로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신앙적 본질, 그 신앙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와 본질을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다 할 수 있는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의 접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신앙과 종교적 또는 정치적 책임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은퇴 이후에도 계속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하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을 막론하고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가장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핵심 요체를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선함과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요셉이 가졌던 그 선함과 의로움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명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적 신앙의 평가로 드러나고 있는 이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좀 더 관심 있게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통속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도덕 윤리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남다른 도덕적 깨끗함, 윤리적 탁월함을 갖고 있어서 율법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하다 또는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윤리 도덕적 기준에 따라 상대적이나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다, 남보다 더 좀 순하다, 남보다 더 정직하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르고 옳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에서의 선하다 또는 의롭다라는 뜻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아주 거룩한 의미와 뜻을 담아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마다 큰 만족을 나타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더없이 크고 넘치는 흡족함을 아주 가감없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특히 인간을 향해서 더없이 큰 만족감을 표현하실 때 사용했던 이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선하다는 말과 동일한 뜻,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기는 바로 그 용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모든 표현과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중심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거나 선한 것이다 라고 규정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선하신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투영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특징적인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한 개념, 명확한 정의를 갖도록 도와주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것이 형통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난관에 처해 있거나 또는 좋거나 나쁘거나를 상관없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놓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통상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뜻 안에는 우리 보기에 좋은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내용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거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점, 하나님의 신령하신 시각에서 그분의 눈에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의 시각에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타락하고 속물근성에 물든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의 좋은 것 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런 약속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에는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또한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선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선한 것들이 없지 않지만 문제는 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라면 누구나 공통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앙과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결국 회개나 연단의 그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는 유익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내야 되고 치러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실제로 그렇게 선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결과적인 면에서는 유익이요 선한 것을 인정하지만 글쎄요,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렵지만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시련의 과정 속에서는 결코 그것이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격려를 합니다. 왜 그렇게 강한 격려를 하고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 고난과 시련이 그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현재로서는 결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과제요, 가장 중요한 책무를 할 수 있는 원수 사랑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과연 선한 일일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선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증오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도록 지금 당장 그 가슴에 칼을 꽂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가 저를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 허락치 않습니다. 응답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원수를 사랑할 만한 마음,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원수는 사라지는 거요. 그건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펄펄 끓어오르는 증오, 지금 당장 이를 악물고 칼을 그 심장에 꽂고 싶은 그 증오가 펄펄 끓어오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품을 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에 속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 원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서 끌어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선한 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선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 사랑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그가 선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삶의 형태가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선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선택과 결정으로 해서 과감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포기하고 상대화하고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을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아레마데 사람 요셉이 선한 사람인 이유를 너무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51장 상반절이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요셉이 선한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판결하고 그 집행을 계속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비록 큰 정치적인 위험과 부담이 뒤따르는 일이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잘못된 결정과 그 결정의 집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저 한 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의 일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 죽는 예수를 편드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파워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퇴출되는, 모든 면에서 사회적 법적인 그 특혜들을 결국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것을 각오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동조하지 않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과감하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그 일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호칭한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이 바나바에 참 훌륭한 선교자로서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했던 그 모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모든 그의 일대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그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일생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나바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히 여기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처럼 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 요셉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이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르다거나 더 정직하다거나 더 옳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다는 그 이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1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진리가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5절부터 이 1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면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앞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말라기서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아들이 허락되는 그 천사의 선언 앞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천사가 그 얘기를 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계속 기도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지금 애 낳기는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부모가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주의 앞에 먼저 오는 주의 사자를, 즉 엘리야로 호칭되는 그 누군가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성취를, 그 성취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가랴 부모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시죠. 그렇게 기다렸던 주의 사자가 어떻게 옵니까? 자기의 자식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에게 바로 그들이 낳은 아들이 주의 사자가 되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바로 뒤에 오는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러 올라왔던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뚜렷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대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무리 비참하고 어둡고 암울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망각하고 상실한 채 끝없는 절망과 낙심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주의 오심과 또 그분의 나라의 성취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대망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평가가 받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말하자면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로 은밀하게 그렇게 이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달리 훨씬 배려가 깊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성취된다는 그 놀라움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기득권을 조용히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계속 소망 중에서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쉬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언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일을 택하는 그 결정과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처럼 그분의 오심을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대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내가 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어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산 대가로 주어지는 그것을 표상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쫓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의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상급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과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로 바울사도에게 허락된 이 의의 면류관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확인된 참된 신앙의 요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하고 의로움이라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승리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우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영광된 호칭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복된 자리를 평생 누리고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복된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큰 영광과 승리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신자된 자리와 그 삶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그 약속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은 선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늘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멸관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려받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